예, 오늘은 우리 시편 성경개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아, 우리가 시편 성경개간의 서두를 마쳤고 지난 시간까지 이제 오늘은 곧 뒤에 있는 시편의 중요한 구절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말씀에 뭐 더 중요한 구절이 있고 덜 중요한 구절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시편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해할 때에 이해를 돕는 여러 가지 몇 구절들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편이 어떤 흐름으로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고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누구에게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의 중요한 구절들 있죠? 성경 구절들 시편 쭉 한 8구절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예, 서두 끝나고 예, 그 다음 장 예, 그 다음 장 예, 여기 시편의 중요한 구절. 예. 예. 몇 번째 페이지인가요? 세 번째인가요? 네 번째인가요? 예, 4번. 아, 4번이라고 써 있죠. 예, 그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딱 볼 텐데 먼저 처음 시편 두 구절이 시편의 전체 내용을 우리가 요약해서 좀 보는 구절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가 전체 흐름을 우리가 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시편도 우리가 시편을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각 시편만 본 것 같아요. 이 시편이 뭘 얘기하고 있고 저 시편이 뭘 얘기하고 있고를 보았는데 전체 시편 150편을 전체적으로 보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시편이 어떻게 모아져 있고 어떤 순서로 쓰여져 있는가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시편 먼저 19편 14절 있죠? 첫 구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예. 어떻게 보면 전체 시편의 내용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저자들의 고백이에요. 시편 저자들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열납되는 그런 고백인데 그냥 이렇게 믿는 성도의 어떤 고백 뿐만 아니라 이 시편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자들이 쓴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할 때에는 사람 편에서는 시편 저자 편에서는 분명히 시편 저자가 100% 자기들의 고백을 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하나님 편에서도 그들의 모든 것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사람 편에서도 100% 자기들의 마음의 묵상과 고백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이 시편을 쓰게 하셨어요. 결국은 그렇게 따지면 이 시편은 결국 누구의 마음의 묵상과 말이 되는 건가?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마음의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의 많은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다음 구절에 그 표를 보시면서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그게 예수님의 삶에서 다 성취가 되고 예수님의 고백으로도 나와요. 우리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시편 22편 같은 경우에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다윗의 말과 마음의 묵상의 고백이에요. 그렇지만 그 고백이 십자가에서 누구의 고백이 돼요? 예수님의 고백이 되죠. 그래서 시편의 모든 내용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시편 저자들의 고백이지만 한편으로는 결국 그것을 감동하신 예수님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예수님의 삶에 참여된 우리 성도들,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우리 성도들의 말과 마음의 묵상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시편 저자들이나 뭐 성경의 저자들이나 그 당시의 역사적 인물이나 뭐 사건들이 있지만 결국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 예수님이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누구를 발견할 수 있냐면 우리 자신이죠. 그게 믿음이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시편도 마찬가지예요. 시편의 내용이 예수님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을 보여준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 우리를 보면 성경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예수님을 거쳐서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셨는가를 바라보며 그 안에서 우리 삶을 발견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성경을 보게 하신 거죠. 그래서 결국은 모든 시편의 내용도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의 시편이고 예수님의 고백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뭐 24장 같은 데 가면 야 모세의 글과 또 시편과 뭐 선지자의 글이 다 글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시편도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올바로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시편의 결론은 뭐냐? 이제 내용을 좀 보겠지만 145편 20절에서 21절 거기 두 번째 나와 있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성호를 영영히 송축할지어다. 예. 시편에 깔려있는 내용이 이거예요. 뭐냐 하면 악인은 멸망을 당하지만 결국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 또 여호와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들, 이거는 악인의 반대말이 뭐냐면 의인이에요. 그리고 시편에 가면 이 의인을 가리켜서 복 있는 자라고까지 얘기하거든요. 복 있는 자, 의인. 그들은 영영히 하나님을 성축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라는 것이 이제 이 시편의 결론이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을 먼저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시고 천국 영광에 이르게 할 것이지만 악인은 멸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결국 천국에서 영영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 것이지만 예. 클래식이 막 그냥 막 지휘를 하고 싶네요 갑자기.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이 와도 영영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거예요. 성경 공부에 백그라운드 뮤직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더 감동이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어쨌든 예, 그래서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가 이것을 믿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가 끝까지 인내하라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결국은 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분, 여호와의 사랑을 받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시지만 그 보호하시는 삶이었다 할지라도 고난과 핍박은 있고 정말 십자가 죽음이 있었지만 결국은 그 죄인들이, 그 사단이 멸망을 당하고 원수된 예수님은 영원한 영광에 이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삶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시편 저자와 저자의 삶이나 시편의 모든 내용들이. 그래서 우리도 어떤 고난이 와서 이것을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 믿는 성도, 의인, 복 있는 자들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세상에 이해를 못해요. 복 있는 자 하면 고난이 없어야 되거든요. 아니에요. 기독교인들, 천국에 속한 자들은 오히려 고난을 거쳐서 우리 욥기야랑 똑같죠. 메시지가 정금같이 되어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의 과정을 꼭 거쳐가야 되기 때문에 시편이 모아질 때라든지 시편 저자가 시편을 쓸 때 분명히 고난 중에 부르짖는 거거든요. 왜 악인은 저렇게 승승장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그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라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아서 이런 고난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오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증거하기 위해. 우리는 지금 이미 오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삶에 참여되기 위해 고난을 거쳐 우리도 영광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죠. 그들이 의인이고 그들이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재밌어요. 그 시편 1편, 2편이 전체 시편을 요약해주는 써머리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읽을 때도 목차하면서 이제 처음에 인트로덕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책이 뭐에 관한 책이다 하고 이제 알려주듯이 시편 1편, 2편이 그래요. 그게 전체 3편부터 150편까지의 시편을 요약해주고 있어요.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보고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자세히 볼 텐데 거기에서 보여지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누가 의인이고 누가 복 있는 자냐. 뭐 세상에서 잘 되고 복받고 뭐 승승장구하고 그런 자들이 아니라 이제 보겠지만 그 아들에게 입맞추고 그 아들에게 피하고 그 아들에게 의지하는 자. 그렇게 나와요. 시편 2편에.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 피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복 있는 자요. 의인이요. 그들의 삶이 비록 고난이 있지만 영광에 이를 거라는 거 알려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성경은 메시지가 같아요. 욥기도 그거였죠. 욥의 삶이 뭐였어요? 예? 고난을 통해 영광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는 거였잖아요. 시편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혜서라 그러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지혜서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지혜가 이거라는 거죠. 이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의 삶, 고난을 통해 영광에 이르는 이걸 알려주시는 내용이 이제 시편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시편 먼저 1편을 보시면 1편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 한 구절만 볼게요. 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래서 이제 시편 1편이 복 있는 자는 하면서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복 있는 자의 또 다른 그 호칭이 뭐냐면 의인. 예, 그렇죠? 복 있는 자의 또 다른 호칭은 의인인데 그것이 누구냐를 이제 2편이 설명을 해줘요. 우리는 이제 이 자꾸 이제 1편 이런 걸 풀 때 우리가 뭘 해서 복 있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걸로 자꾸 풀어요. 그죠? 또 복 있는 자는 이렇게 하니까 그다음에 뭐 마태복음 5장에도 가면은 그 청 뭐라 그러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막 마음이 가난해져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푼다고요. 그리고 시편 1편도 이 막 죄의 길에 들지 않고 뭐서 앉지도 않고 우리가 그렇게 돼야 복 있는 자가 된다는 걸로 자꾸 풀려는 의미가 있죠.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 있는 자가 궁극적으로 누구냐를 2편이 알려줘요. 하나님이 세우신 아들 왕이에요. 예수님. 그분이 복 있는 자고 그분이 의인이고 그분 안에 거하는 자, 그분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걸 알려주시는데 1편, 2편에서 그래서 참 의인, 참 복 있는 자를 소개시켜주는 내용이에요. 그게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 그래서 2편 6절에서 7절, 2편을 다 보겠지만 먼저 6절에서 7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운 참 왕이고 아들이고 그분이 의인이고 그분이 복 있는 자. 그래서 그분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이 그 시편 2편을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 비웃고 있대요. 그 아들을 거부하고 믿지 않고 그리고 결국은 심판에 이르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의인이 고난을 받을 때 특별히 이제 이 세상에서 어떤 그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이 심이 없어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비웃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도 그 고난을 거쳐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걸 잠시 허용해 두시는 거지 뭐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지금 우리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대적들 사단도 비웃고 계세요 하나님이. 까분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 아닐까요? 예. 어쨌든 예, 그래서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 모습이 재밌는 거는 이게 계시록하고 이제 나중에 연결을 하겠지만 우리예요 우리. 또 예수님 하나님이 자기 왕을 그러니까 왕이라는 그 자리에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앉혀주시고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는 것을 우리한테도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 가면은 예수님의 보좌에 이제 예수님을 앉혀주시듯 우리를 앉혀주신다. 3장에서 말씀하시고 20장 같은 데 가면 뭐라 그러시죠? 이제 언약이 완전히 성취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일이 성취될 것이고 지금도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으로 성취되어 있죠. 그래서 이 현실이 또 우리의 현실이고요. 그래서 이 아들을 믿고 아들 안에 있는 자는 복 있는 자고 의인이고 영원한 의인의 횡 중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러나 그 아들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복 있는 자의 반대말은 뭘까요? 복 있는 자 하면은 뭐로 시작하냐면 blessed are those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반대말은 뭘까요? cursed are thos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주받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결국은 그 아들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자들. 그 아들에게 의지하지 않는 자들. 자기들의 죄를 인정 안 하니까. 자기들의 죄인됨을 인정 안 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 멸망에 이를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죄인들 가운데 그 아들의 삶에 속하게 하시는 참 아들, 참 의인, 참 복 있는 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의인의 삶이나 그 복 있는 자의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떠할 것이냐를 34편 19절에 우리 거기 나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예. 예수님의 삶을 보면 이제 그 아들 왕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고난이 많으시고 십자가까지 가세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 십자가 고난에서 예수님을 건져서 영광에 이르게 하시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셨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이르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지금 그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물론 안 믿는 사람도 고난이 있고요. 믿는 사람도 고난이 있어요. 뭐 예수님을 잘 믿고 증거하는 데서 찾아오는 고난도 있고 사도들처럼. 그러나 또 그 밖에 이 세상에서 겪는 세상의 비참함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도 있는데 왜 굳이 우리만 이렇게 고난이 많을 거라고 얘기를 하시냐 하면 특별히 안 믿는 사람들의 고난은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더 버리게 되고 결국은 멸망과 심판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고 있어요. 비록 어떤 때는 우리 죄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어 우리를 예수님 닮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데 분명히 사용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 말 많이 하죠. 예수님 닮아가게 해주세요. 그 말은 다른 말로 기도를 우리가 풀어보면 어떤 말이 될까요? 고난 많이 받게 해주세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말씀으로 하시죠. 물론 분명히 말씀으로 하시지만 그것이 함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아, 나는 별로 고난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고난을 이해할 때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얘기를 안 하세요. 한 몸으로 얘기를 하세요. 한 지체가 고난을 받으면 전체가 고난이에요. 서상경 성도님이 고난을 받고 계시면 그게 누구의 고난이에요? 내 고난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도 나누어야 돼요. 예수님의 고난도 나누는 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예수님의 영광도 나누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고난이 우리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걸 너무 내 뜻대로 풀어요. 내가 원하는 게 결국은 이루어지는 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뒷구절을 봐야 돼요. 세상에서 많은 아들들을 건져 그리스도 아들의 형상에 이르게 하는 거라고 분명히 얘기하시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고요. 어떤 고난까지 예수님은 받으셨느냐. 시편 22편 1절 있죠. 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예.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정말 버림당하시기까지 고난을 받으세요. 그 고난은 사실은 예수님만 받으시는 고난이죠. 우리는 버림당하는 고난은 없어요. 예수님이 그 고난을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해 우리가 받는 고난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받으신 고난은 우리의 자리까지 참여하여서 우리가 버림당하고 우리가 받아야 될 지옥 심판까지 대신 받아주시기 위해 낮아지신 그 고난이죠. 우리의 고난은 그 고난은 아니고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사용하시는 고난, 예수님 삶에 참여되어 받는 고난, 또 뭐라 그럴까요? 천국 믿음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기 위한 주시는 그런 고난으로 봐야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버림당하는 일은 없어요. 모든 고난은 우리 믿음의 연단을 위해 쓰시고요. 우리로 인내하게 하고 더 소망을 갖게 하는 대로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며 우리는 버림당할까봐 무서워서 두려워서 하는 고백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의 고백을 우리가 볼 때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시편과 같은 고백이 신약으로 오면 없어요. 시편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울부짖는 애가가 너무 많아요.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근데 그거는 그런 울부짖는 애가는 누가 마지막으로 다 끝내셨다고요? 예수님이. 바로 이 고백으로. 시편 22편에 그 가장 울부짖는 현실의 최고의 극치는 뭐예요? 가장 최고로 저주받은 현실 아니에요? 버림당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지친 우리 자리에서 끝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버림당함의 울부짖음은 이제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우리의 고백이 항상 감사하라. 예?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뭐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감사와 찬송으로 예? 하나님께 다 하래라. 감사 찬송밖에 없어요. 애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영원한 천국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감사 찬송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현실이든지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0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 다윗의 고백은 음부라는 것을 자기가 받는 고난하고 이제 비교를 해서 여기서 나를 건져내셨다. 뭐 무덤도 그런 고난에 그 얼마나 고난이 심했으면 이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다윗이 가르치는 그 아들 왕은 음부에까지 내려가세요. 음부에까지 내려가셨다는 게 무슨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게 음부라는 게 헤이드, 뭐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다, 예수님이. 그리고 무덤까지 가셨다. 이게 어떤 표현인가요? 어떤 걸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이 받으신 십자가 고난이에요. 십자가 고통.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옥에 실제로 가신 건 아니죠. 지옥에 갔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옥에 왜 가요, 예수님이?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지옥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다 받으신 거죠. 그리고 무덤에까지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리에까지. 그죠?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왕이 우리 죄를 지고 그 자리까지 가셔야 했지만 거기서 결국은 건져내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천국 영광에 이르게 하시죠.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 천국 영광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누구도 함께 죽은 거예요? 우리도. 그러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장소뿐만 아니라 나도 그때 함께 죽고 심판받은 거예요. 심판받은 우리를 또다시 심판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심판받을 때 하나님은 이미 내 심판을 다 퍼부으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우리는 심판을 안 받는 이유가 받았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의 피가 그 문설주에 묻혀 있으면 그 집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의 피가 묻어 있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받고 그냥 우리는 슬쩍 건져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건져져서 천국 영광에 이뤄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시편 155편이 이제 그 영광에 이르는 삶을 보여줘요. 150편 1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예, 결국은 그 복되신 분 그리고 의인 그분의 그 축복 그분이 받는 영광이 어디서 완전히 드러나냐 하면 그분이 고난을 거쳐 영광에 이르는 삶에서 완전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삶을 보면 부활 승천하심이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 성소라는 것이 이 구약에서는 성전을 가리키고 있지만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하늘 성소죠. 천국에 들어가셔서 자기 피를 가지고 이제 천국 영광과 축복에 이르시는 건데 그에게 피하고 그에게 속하는 자도 같은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한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를 찬양하는 삶. 특별히 이 시편이 쓰여질 때는 그 성소가 어디냐면 시편이 모아질 당시에는 이제 성전이 다 무너지고 왕도 끊어지고 이제 다 그런 성전도 무너지고 나라도 빼앗겼을 때잖아요.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해요. 그래서 그 재건된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찬송을 부르는 거거든요. 결국 하나님의 고난을 겪게 하셨지만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거하시는 곳에 우리를 불러모아 예배하게 하셨구나 하며 찬송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 안에서 바라보면 이거는 뭐하고 연결이 되냐 하면 우리도 이 땅에서의 고난을 마치고 천국 영광에 들어가서 이 축복과 영광을 그때 마침내 누리는 건데 그것을 지금도 맛보게 하셨죠. 사실 가만 보면 일주일의 패런이 그래요. 6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흩어져 살다가 이 주일 마지막 날 이게 마지막 날이에요. 이날 우리를 다 천국을 가리키게 하신 주일 예배로 부르셔서 하나님 예배하며 아 우리가 누리는 영광과 축복이 결국 이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성소에 들어가서야 백성들이 깨달아요. 아 우리가 버림을 당하지 않고 정말 복된 백성이 우리였구나.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이 주일에 세상에서 여러분 다 구별해가지고 여기 모이게 하셔서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 아버지 섬기면서 예배하게 하시잖아요. 저기는 이 자리에 참여를 못해요.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되고 우리의 축복을 우리가 확인하고 누릴 수 있는 자리는 바로 이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누려야 되고요. 결국은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악인들은 멸망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의인이고 복 있는 자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결론으로 시편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누리는 축복과 영광이 다른 데서 세상에서 찾을 수 없어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잘 살고 성공하고 나아지고 뭐 이러면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복 주시고 사랑하시고 나에게 영광, 이게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는 예수님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게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천국이고요. 예배고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삶이고요. 이 여기서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깨달으면서 계속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일주일의 패런을 주셨을까요? 6일 동안 또 세상에서 살다가, 이 세상에 사는 건 아니지만 같이 어울려 살다가 여기 와서 이걸 또 깨달으면서 이 믿음을 가지고 또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주님 다시 오실 날 기다리고 천국 가는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의 가장 큰 축복과 이 은혜도 우리 주일 이렇게 교회로 모이고 예배로 하나님 예배함으로써 정말 여러분들이 깨닫고 또 누리시고 또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시편의 모든 내용들도 결국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지만 이 전체 내용이 또 누구의 삶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시편의 구조와 내용을 볼 텐데 먼저 시편 1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1편부터 41편. 그래서 여러분들이 1권을 뭐 조금 이렇게 집에서 묵상하시듯이 이렇게 좀 읽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 좀 맞나요? 안 맞죠? 네. 분명히 안 맞다고 하셨어요. 다음 시간에 꼭. 네. 최스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